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립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오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국가 경제 분야에 20, 50 클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 50 클럽에 해당되는 국가입니다. 20, 50 클럽이란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가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달성하면 가입되는 클럽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 클럽에 가입되었습니다. 이는 세계의 7번째에 해당됩니다. 20, 50 클럽에 가입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아졌다고 동의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2012년 작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의 지표가 되는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2.1%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올 2013년도 증가율 전망은 3%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이 고착화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문을 닫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산자, 실직자 문제를 해결할 명쾌한 대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거나 집을 구입한 사람들 그리고 주식 또는 채권을 투자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크나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 이런 어려움들은 결코 처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큰 변화를 겪게 될 때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고통을 겪어야 하나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천재지변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오늘날의 경제위기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큰 변화를 불러오는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어제 신년 영시예배에 생각하여 보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신앙은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변화가 닥쳐올 때 신앙인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장 1절에 보면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 복의 근원인 아브람이 살아갈 때도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람 때뿐만 아니라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삭에게도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흉년을 겪도록 했겠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고 볼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개인적 어려움 모두 단순한 사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겪었던 흉년은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나타난 징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변화를 겪는 이유는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물과 무생물, 어느 것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연에서 발견된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비활성물질, 안정된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물질들도 반드시 변화합니다. 금덩어리조차도 변합니다. 천년만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위 비닐이라고 불리는 고분자 물질도 변화합니다. 비닐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언젠가는 분해가 되고 맙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의 차이, 즉 변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변화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변화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바른 믿음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그다지 고난을 동반한 선하고 의로운 방향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파 희망의 차원에서 사회나 체제나 법의 변화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변화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나 제도나 타인인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된 내적인 변화를 싫어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새로운 체계를 싫어합니다. 개혁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부서에서 그 부서를 좀 더 잘 만들기 위해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면 어떤 분들은 그저 모임이 사랑방 모임처럼 격식 없이 진행되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 웃음이 있고 거기에 정이 있고 따뜻한 교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임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사랑방 모임 스타일도 필요하지만 모든 연령대와 공동체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진단과 반성 없이 옛 방식만을 고집해서는 공동체 건강한 성장은 어렵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나 지위가 안정된 사람들 역시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변화에 따른 기득권 손실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변화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 문화적 측면의 변화를 논하기 전에 자연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육체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지만 나머지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엄마의 태중에서 성장이라는 변화를 겪고 또 출생하여 다시 한 번 더 성장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성장이라는 변화를 거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계절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최적의 조건으로 여길 수 있는 따뜻한 봄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측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변화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심으로 인간이 그 변화에 적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악으로의 변화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까지 변화되도록 이끄십니다. 여기에 순응하는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미성숙한 자에게는 변화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으로 완전 성숙한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선하고 의로운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변화를 겪을 때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성화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연단의 과정이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삭은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흉년이 들자 그가 선택한 길은 그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자 부엘라헤로이라는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1절 말씀에 언급한 그랄이라는 곳까지 일단 이동하게 됩니다. 보통 이 상황에서는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흉년이 들면 아주 먼 지역까지 이동하지 않으면 그 흉년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후대의 이삭의 아들 야곱의 때에도 흉년이 들자 결국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애굽은 거대한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먹을 것이 풍족할 것이라는 소문이 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도 우선은 자기가 살던 지역 주변을 맴돌다가 먹을 것이 없고 정착하기 힘든 상황이 되면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은 큰 변화가 오면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는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이삭이 흉년을 겪게 되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이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백성에게 흉년을 주셨을까라는 의문 속에 빠져 그 속에서 답을 얻으려 하지 말고 우선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섭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는 이유는 인간은 고난을 통한 변화를 거부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깨닫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삭이 이주를 하게 된 것은 자연에 의한 불강력적인 변화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결단을 통해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자기 결단을 하도록 하는 동기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이나 생활 환경의 큰 변화를 통해 불강력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밀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길을 가다가 또는 한밤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해 보시고 깨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요청과 명령이 있습니다. 매주 듣는 설교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2013년도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의 사명 내지 목적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교회 사명 중에 중요한 하나는 바로 봉사입니다. 헬라 디아코니아는 주로 봉사로 번역되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디아코니아를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봉사, 섬김, 구제, 부조, 사역, 사명, 직분, 직무 등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빈도를 볼 때 직무, 섬김, 봉사 순서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라 함은 감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은 섬김과 봉사를 위해 존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교우님들이 스스로 결단하셔서 섬김과 봉사를 많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봉사에 참여하는 작은 변화가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한 부분입니다. 이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학생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에 걸맞는 학생의 도리를 다해야 가능합니다. 좋은 단체나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오실 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서 오십니다. 그저 등록만 하면 좋은 교인이 되겠습니까? 좋은 교회의 철학과 이념에 걸맞게 변화되고 행동해야 좋은 교인이 됩니다. 좋은 교회에 등록한 후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좋은 교회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나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의 목적과 사명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봉사는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같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봉사는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전거처럼 성장하는 좋은 교인으로 변화시킵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에 부합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비록 좋은 교회에 출석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교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20, 30대 기혼가정으로 구성된 2030 교구를 맡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들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구역장 군찰 부부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구역원들 알고 봤더니 결혼 전 미혼 청년일 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았던 봉사자들이에요. 이분들로 구성된 우리 구역은 작은 교회 하나를 설립해도 될 정도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자신의 과거 좋은 봉사 경력과 재능을 숨기고 교회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친한 사람들에게조차도 쉽게 자신의 봉사 경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혹시 누가 뭘 시킬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2030 교구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 다른 구역의 한 구역장은 2012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모든 구역원들에게 한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그 구역장의 동의를 구하고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역장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이 구역은 올해 2012년 구역시상에서 11교구 중에서 1등을 한 구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구역은 아주 잘 모이고 모범적인 구역이었습니다. 구역장 역시 모범적인 구역장입니다. 하지만 그 구역장은 1년을 결산하며 되돌아볼 때 자신의 구역원들의 교회 봉사에 대해서 다소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상태를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봉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역의 존재 의미가 없으니 다 각각 흩어지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저 역시 봉사하지 않는 구역원들과 함께라면 내년 한 해 더 이상 구역장으로 섬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내년에는 모두가 교회 어느 부서에서라도 봉사합시다. 이렇게 그 구역장이 일장 연설을 했더니 구역원들의 반응은 어땠겠습니까? 하루는 그 구역장이 제게 종이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뭉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종이는 다름이 아니라 봉사 신청서였습니다. 구역원들로부터 받은 봉사 신청서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당장 그 신청서를 담당 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보니 그 구역원들 중에 한 분은 주차봉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료팀 담당 목사님께서는 봉사 신청서가 들어와서 기뻐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교우님들이 봉사를 잘하여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모든 교회 구성원이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지체가 되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 연초가 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봉사자를 구입하면 어떻습니까? 봉사의 직분을 부탁했을 때 흔쾌히 승낙하시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큰 짐을 지게 된 것이냐, 심지어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인들이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봉사를 하게 되면 생활 패턴의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한 변화를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건 인생을 내 힘과 의지로만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인생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섬김과 봉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작은 변화 역시 두려워합니다. 직장생활 하다가 감봉이 되거나 수당이 사라졌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또는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이 변화는 이 경제적인 문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갈 때 걱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내 리브가로 인한 신변 안전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블레셋 지역의 문화를 볼 때 아름다운 아내 리브가로 인해 자신이 죽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타 지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변화된 환경에서 살아갈 때 인간은 이처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이삭의 태도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거짓말을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문화를 고려해보면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반사적인 거짓말로 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이삭의 거짓말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이삭의 행동에 아쉬움이 있는 대목입니다. 다행인 점은 이삭은 흉년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목할 만한 이삭의 행동입니다. 어려움과 큰 변화 속에서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역경이라는 변화를 겪을 때 성도의 자세는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순종을 통해 변화될 때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닥치는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장 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 어려움을 겪게 되는 변화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에 보면 이삭이 받은 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구절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창대하다는 겁니까? 왕성하여졌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 땅의 상태가 비옥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삭이 처음 머물던 부엘 라헤로이 지역과 그랄 지역 사이의 거리는 대략 3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엘 라헤로이 지역이 흉년이었다면 그랄 지역도 역시 별 차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당치도 않는 말씀이라고 하나님께 반박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2절에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배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 현재 사업에 실패하였거나 실직한 후에 급한 사정으로 어디 가서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합시다. 당사자 입장에는 절망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머리가 복잡하리라 생각됩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하고 집세, 각종 공과금의 교육비, 이자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느 날 그 백배를 받았다고 합시다. 100만 원의 백배는 얼마죠? 예, 1000만 원이 아닙니다. 1억입니다. 한 달에 1억 원의 수입을 올리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당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외형적인 복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표처럼 내 상이 무엇이냐고 할 때 이생에서 보상을 추구하는 삶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적절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든지 천국에서든지 상 주시는 분이 주실 때 우리는 받게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 조건적 충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주시고 복 주시면 내가 믿고 따르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손한 거래 행위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고통과 위기를 동반한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포기하다시피 울면서 땅을 쳐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한숨만 쉰다고 되지 않습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이때 복 받은 사람들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위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음으로 거부가 되자 그랄 땅에 살기를 허락한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메우는 아주 위협적인 행동을 가게 됩니다. 고대사에서 큰 강이 없는 곳에서 우물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우물을 메우는 행위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삭에게 우리를 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흉년을 피해왔던 이삭을 그랄 지역에 거주하도록 허락했으니 나중에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거하는 곳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 블레셋의 소유가 아니라 창세기 21장 23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었던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은 계약상으로는 이삭의 땅이지 블레셋 사람의 땅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교인이라면 과연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멱살을 잡고 투쟁하고 법정 소송을 하여서라도 쫓겨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런 혼란스러운 변화 속에서 분쟁하지 않으려고 그곳을 떠납니다. 이때 이삭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블레셋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그랄 평지를 떠나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지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삭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었던 우물을 다시 팠던 것이 아니고 다른 땅에 직접 새 우물을 팠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팠었던 우물은 물에 근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구멍만 깊이 파면 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지역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훨씬 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세 개 우물을 연속적으로 팠던 이유는 팔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로 인하여 다투게 되니 또 파고 파서 우물을 세 개나 더 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새로운 우물을 파니 더 이상 분쟁이 없자 그 우물을 루호봇이라고 부릅니다. 이 루호봇의 뜻은 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삭이 이때 했던 말이 22절 하반절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자, 은총을 받은 자들의 행동입니다. 끊임없이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목자들은 인간적으로 다투었지만 이삭은 다투기 싫어하여 계속 양보하였더니 결국에는 분쟁이 사라졌습니다. 신자가 불신자를 대할 때만 양보와 희생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 교우들 간 그리고 부서들 간에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 자신의 희생과 헌신, 충성과 봉사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부서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다 보면 다른 부서와 다른 봉사자들에 대한 배려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부서가 중요하다면 다른 교우들이 맡은 부서 역시 중요합니다. 교회 내 모든 부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에 다 중요합니다. 경중이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부서 이기주의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자기 부서 스케줄만 중요하고 다른 부서 스케줄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양보할 때 분쟁이 사라집니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도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변화를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원수를 용서하고 양보하게 되자 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큰 복을 24절을 통해 약속받게 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선을 베풀자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 무리들이 이삭에게 와서 하는 말이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29절을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더 놀란 것은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결국은 불신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와 더불어 우리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크게 반복적이고 흥미로운 구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에 의한 변화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첫 번째 1절의 흉년이라는 자연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적인 죄해, 즉 불가항력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는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시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두 번째 겪은 변화는 사회 문화적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이라는 타 문화권에서 겪었던 변화입니다. 아내를 뺏길 것과 자신이 그로 인하여 죽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질적인 문화권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12절 이후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세 번째 겪은 변화는 인간관계 속에서 겪었던 변화입니다. 이거 역시 넓게는 사회문화적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의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겪었던 변화입니다. 우물로 인한 분쟁입니다. 물론 이삭은 분쟁이 있을 때마다 양보를 했습니다. 오늘날 특히 돈 문제, 이권 문제와 비교해 보면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양보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이삭은 결국 르호봇이라는 번성의 우물을 얻게 되고 블레셋 왕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변화는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 변화가 올 때 낙망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변화가 올 때 먼저 삼일체 하나님을 생각하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여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총을 입은 자가 됩니다. 2013년 이 한 해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이런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새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크거나 작은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변화를 요구하실 때 현실의 어려움 속에 괴로워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아 천국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는 긍정적인 변화에 순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